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프랑스인들이 인간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예술가가 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 혹은 교수와 같은 교육자가 되고, 세 번째는 기업인이 되고, 네 번째로는 직업 관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직업인의 순서가 예술가, 교육자, 기업인, 직업관료 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정치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 프랑스인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정치는 깡패가 한답니다. 물론 프랑스인의 정치인에 대한 코멘트는 농담이겠지만 농담 속에 진담이 들어있다고 프랑스의 정치인들 역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는가 봅니다. 프랑스인의 직업인에 대한 존경은 독창력의 토대 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예술가를 가장 존경하는 것은 예술가가 가장 뛰어난 독창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와 같은 뛰어난 독창력을 지닌 예술가들로 인하여 인간이 내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기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예술가들을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파리가 전 세계의 예술계의 중심 도시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독창력을 가장 우대하는 프랑스인의 사고방식이 수반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예술가 다음으로 교육자, 기업인, 직업관료 순으로 존경하는 것은 그 순서대로 독창력이 발휘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프랑스 사람에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독창력인 셈입니다. 그 독창력이 오늘날 프랑스인만의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낳았으면 제로는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독창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비단 프랑스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 누구에게든지 독창력은 중요합니다. 프랑스인이 지혜로운 것은 그 독창력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인간의 독창력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 조금 더 빨리 구축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 인간의 독창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술가나 교육자처럼 자신의 독창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기 위함이겠습니까? 독창력을 지닌 사람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독창력을 결여하면 까닭없이 남을 부러워하고 남의 인생을 흉내 내느라 정작 살아야 할 자기 인생을 상실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6주째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 역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도입부 내용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말씀을 인류의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을 거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순서 설교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서 설교는 제가 만든 용어로서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도 성경을 순서에 따라 설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해 설교는 본문을 성경 한 장씩 넓게 잡기 때문에 성경 각 구절에 대한 비중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순서 설교는 성경 각 구절 구절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가운데에 한 책에 대한 설교를 끝마치는 데에는 많은 횟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래 20여 년 동안 순서 설교를 계속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1년에는 주일이 52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일평생 목회한다고 할지라도 주일 예배 시간만을 통해서는 성경 66권의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모두 심도 있게 설교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성경 공부, 구역 성경 공부, 새벽 기도회 등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인들은 예외이겠지만 주일 예배에만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의 경우에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설교자가 선호하는 구절, 설교자가 의도하는 구절에 대한 설교만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경 전체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의 깊이와 성경 전체에 대한 넓이를 동시에 추구하자고 하는 것이 순서 설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주일마다 각 구절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 구절을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삼아 성경의 넓이를 동시에 꾀함과 아울러 그 각 구절을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내다보는 안경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은 거미줄보다도 더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각 구절구절은 그 성경 전체 내용을 들여다보는 신비로운 창입니다. 똑같은 풍경도 창의 크기와 색깔,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투영되듯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창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 전체의 내용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목요일 날 목요 강좌 시간의 이여령 선생님의 강의 내용과 같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뒷문 밖에는 가을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소월 선생의 이 시는 불과 네 줄에 15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극히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이여령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 짧은 시 속에 얼마나 많은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지 이 짧은 시의 깊이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만큼 이 짧은 시를 창으로 삼아 인생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김소월 선생의 이 짧은 시를 안경으로 쓰고 이 세상을 나간다면 피폐한 도시 공간인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 안경을 통해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것은 주일날 순서 설교를 경청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본문의 깊이와 그 본문을 창으로 삼아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매주일 확장시켜 가면서 매주일의 구절을 세상을 들여다보는 안경으로 삼고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던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생을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말씀대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사는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인간이 알아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사렛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핏줄을 이어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셨더라면 본질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역시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으로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피를 타고 태어나지 아니한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인간을 온전히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한 사람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세신자반에서 배웠듯이 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술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도수가 높은 술, 도수가 낮은 술, 비싼 술과 싼 술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술 공장의 생산 시설을 통해서는 향기로운 화장품이 생산될 수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열매를 범함으로써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범죄로 인하여 아담 자신이 죄의 공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죄의 공장에서 출시된 본질적인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도덕적인 죄인과 비도덕적인 죄인, 현행법에 걸려서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죄인과 요행이 법에 걸리지 않은 죄인, 돈이 많은 죄인과 가난한 죄인, 교양이 있는 죄인과 교양이 없는 죄인, 유식한 죄인과 무식한 죄인, 나이 어린 죄인과 늙은 죄인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 공장에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그 죄 공장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공장이 됨으로 인하여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이 본질적인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공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공장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제물 삼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인간의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통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 인간의 몸을 통해 오시면서도 인간의 핏줄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까지도 속속들이 이해하시고 온전히 도우실 수 있으신 것, 나아가 임마누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을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대역사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어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독창성이 빚어낸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독창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무책임하게 화려한 왕궁 속에서 호의호식게 하시지 않고 혹독한 이집트의 노예 살이부터 시작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선민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고 물 한 포기,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없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강이 터지게 해주셨습니다. 한낮 동안 광야 폭염의 열기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 한밤의 추위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독창성이 이루어낸 대역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인간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독창성을 지니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위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무의미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창성으로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독창성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화가라 할지라도 반드시 모델이 필요한 것은 모델 없이 화가의 머릿속 상상만으로는 인간의 얼굴을 표현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60억을 넘는 그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에 얼굴이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쌍둥이조차도 어딘가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독창성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창성으로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창성은 우리의 외모에만 배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창성은 우리의 성품 속에, 인격 속에도 스며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창성으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독창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삼아 십자가에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구원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독창성 속에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누구의 삶도 흉내내지 않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디안 광야의 늙은 양치기 모세는 80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실은 장인의 것들이었고 그 자신의 소유물은 양을 치는 데 필요한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것 없고 그 늙은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이집트의 군대를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집트의 군대를 제압할 수 있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첨단 무기를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자기 삶을 살기 위해 마른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이집트로 향해 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마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졌고 내리치면 반석에서 강이 터졌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려고 했던들 그의 삶 속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독창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 거인 골리앗의 위세에 눌린 이스라엘 장군들이 모두 전의를 상실한 탓에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거인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나선 사람이 나이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었던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 그리고 칼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갑옷과 투구, 무기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적장에게 자신의 목을 헌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이라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명품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한번 착용해보고는 이내 그것들을 벗어 사양했습니다. 그것들이 자기 몸에 맞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 처음 착용해보는 것이기에 익숙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그리고 평소 양을 치면서 맹수를 쫓던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격침시켰습니다. 다윗 역시도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가 살아야 할 인생을 용기 있게 사는 독창적인 젊은이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착용하고 사울 왕처럼 거드름을 피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갔더라면 다윗은 골리앗의 단칼에 목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남의 삶을 흉내내려 하지 않고 자기 삶의 길을 고수한 그 독창적인 다윗을 독창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창적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었으며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도시 사람도 있고 농촌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은 다 제각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황 속에서든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삶을 흉내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생을 던진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독창성으로 독창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독창성을 의지해서 남을 흉내내지 않고 자기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추악한 죄인을 위하여 당신 자신이 제물 되시는 독창성으로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을 살리시려는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독창적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독창적인 구원을 입은 우리에게 믿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만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느라 막상 살아야 할 자기 자신의 삶은 실종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인생을 찾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역할 이것만 도리어 자기 자식들어 남의 자식을 흉내내라고 다그치면서 사랑하는 자식의 인격마저도 자기 이기심의 틀 속에 마구 구겨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어설픈 군대를 이끌고 세계 최대의 제국 이집트를 제압하겠다고 이집트를 향해 가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의 군복을 입고 사울왕의 칼을 차고 사울왕의 흉내를 내고 거드름을 피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지름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마른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이집트를 향해 갔던 모세처럼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평소의 물맷돌을 들고 자기 삶을 살기 위해 목동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다. 그때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마른 지팡이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요 우리 손안에 쥐어져 있는 것이 하찮은 돌멩이 하나라 할지라도 그 돌멩이는 거인 골리앗을 격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독창적인 하나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독창적인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독창적인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독창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창적으로 우리 개개인을 독창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당신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킨 하나님의 독창적인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독창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껏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용기 있게 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연히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뒤쫓고 흉내내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처구니 없이 상실해 왔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자신들의 독창적인 인생을 살게끔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남의 집 자식을 흉내내라고 다그치며 자식의 인격마저 우리 이기심의 틀 속에 마구 구겨 넣었습니다. 우리 모두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독창적인 말씀을 쫓아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독창적인 도구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른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자기 삶을 살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는 용기 있는 모세를 본받게 도와주십시오. 왕의 갑옷과 투구 그리고 칼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목동인 자기 모습 그대로 평소와 같이 평상복에 물맷돌을 들고 거인 골리앗과 맞서는 용기 있는 다윗을 닮게 해 주십시오. 지위의 고학, 경제적인 여건, 지적 수준의 정도, 건강 상태나 나이에 상관없이 주어진 정황 속에서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행복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요 남의 삶을 흉내내려는 것으로부터 불행의 비극이 시작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독창적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절대적인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